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이 새벽에도 저희를 깨우시고 또 주 앞에 나와 온전히 주의 말씀을 사모하며 또 기도할 수 있는 귀중한 시간을 주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각기 지역과 형편과 사정이 다를지라도 동일한 중심과 은혜 가운데 주 앞에 영광과 찬양을 드려오니 모든 영광은 주님께서 받아주시옵시고 연약한 심령들의 말씀을 통하여 짧은 예배를 통하여 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을 수 있는 귀중한 시간 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겨옵고 감사함을 드려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사야서 1장입니다.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이사야서에 무엇이 기록되고 어떻게 읽을 것인가 라는 큰 어떤 대주제 속에서 어떤 유다 멸망의 예언, 그런 좀 소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유다 멸망의 이유가 무엇이고 이사야서 66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39권까지 구약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고 또 나머지 40장부터 66장 27권은 신약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는 우리 어떤 성경 구조 전체 구조하고 어떤 비슷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릴 수 있고요. 특별히 이사야서에는 뭐 구원이랄지 뭐 구속이랄지 또 어떤 뭐 놀라게 한다는 표현이랄지 아니면 화했을진저 이런 표현들이 많이 나온다고 말씀을 드렸고 또 성경을 또 쭉 보다 보니까 뭐 거룩한 자 이런 내용들이 또 많이 나와요. 거룩한 자. 그래서 많이 나온다는 얘기는 성경 전체에서 그 단어가 제일 많이 나온다는 얘기예요. 거의. 그래서 거룩한 자란 말도 한 58회 정도 이렇게 나오는 걸 좀 볼 수 있고 특별히 또 뭐 위로한다. 위로한다는 내용도 성경 전체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책이 또 이사야서예요. 그걸 보게 되어지면 단어군의 특징이 뭐 화했을진저, 그렇죠? 그리고 뭐 놀라게 한다, 그리고 위로한다, 평강, 구원, 구속 단어를 이렇게 쭉 쏟아보게 되면 어떤 전체 어떤 남유다에 대해서 어떤 저주와 어떤 북이스라엘에 대한 저주와 어떤 심판의 경고를 예언하고 있지만 구원할 것이고 그로 인해서 평강이 있을 것이며 하나님이 위로할 것이라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메시지가 전달되고 있다는 부분들을 더 특별히 그 부분들을 좀 알 수가 있고요. 남유다의 예언의 어떤 심판에 대한 예언, 남유다가 왜 멸망을 해야 되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오늘 이사야서 1장에 대해서 내용을 좀 보고자 합니다. 특별히 다른 것보다 계속 이제 왕 이름을 쓰게 될 것인데요. 특별히 이사야는 어떤 네 명, 다섯 명의 왕들 속에 거쳐 있는 왕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예를 들면 우시야. 우시야가 남유다의 10대 왕입니다. 10대. 우시야 다음에 요담. 그렇죠? 11대 왕이고 12대 왕이 아하스. 이렇게 아하스고요. 14대 왕이 히스기야. 그 다음에 므낫세. 10, 11, 12, 13, 14. 14대 왕까지 거쳐서 이사야가 사역을 하면서 이 다섯 개의 나라의 어떤 신앙적인 모습을 보고 이 나라가 망할 것이라고 지금 예언을 하는 겁니다. 그렇죠? 특별히 여기서 뭐 우시야 왕이랄지 비교적 그렇죠? 그다음에 히스기야랄지 비교적 요 왕들이 뭐 요담까지 요 왕들은 비교적 그래도 하나님 앞에서 보기에 정직히 행했던 왕이라고 말할 수 있고요. 특별히 요 내용들이 어디에 나와 있냐면 역대하 그다음에 어떤 왕화 열왕기하 요 두 책에 이렇게 나와 있는 내용들이에요.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 역사서 내, 그러니까 사도행전이라는 역사서 내에 서신서가 다 들어가요. 그리고 이사야서 그 우리 구약에서 말했던 구약의 역사서 내에 사실 이 구약의 예언서가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서를 보게 되면 열왕기랄지 역대서를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죠? 고린도서를 볼 때 사도행전 18장을 보게 되는 거예요. 왜? 브리스가 부부의 출현에 대해서 그 브리스가보의 18장 그 내용 때문에 고린도 교회가 세워지는 거거든요. 또 에베소 교회를 보려고 하면 사도행전의 어떤 부분들을 보게 되면 이렇게 서로 연결을 해서 볼 수 있는 것처럼 그래서 성경을 역사서하고 예언서는 항상 교차해서 좀 볼 수밖에 없다. 그런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이사야서 1장을 좀 쭉 한번 내용이 적은 양은 아니기 때문에 좀 빨리빨리 내용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 1절 말씀 보니까 유다왕 우시야와 우시야왕 나오죠. 요담왕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하여 본 계시라. 아, 이사야는 유다와 예루살렘에 대해서 하나님의 계시를 허락하신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나를 거역했다. 배반했다 나오죠.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라고 말하고 있고요. 4절 슬프다 범죄한 나라 허물진 백성이여 행악의 종자여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일을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그러니까 여호와를 저버리고 그리고 무시하고 등졌다. 그런 얘기죠. 5절 말씀 보니까 너희가 어째 매를 더 맞으려고 폐역을 거듭하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것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거늘 그것을 짜며 싸매며 기름으로 부드럽게 함을 받지 못하였도다. 7절 너희의 땅은 황폐하였고 너희의 성읍들은 불에 탔고 너희의 토지는 너희 목전에서 이방인에게 삼켜졌으며 이방인에게 파괴됨같이 황폐해졌고 딸 시온은 포도원의 망대같이 참외밭의 원두막같이 에워싸인 성읍같이 겨우 남았도다. 9절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생존자를 조금 남겨두지 아니하셨다면 우리가 소돔 같고 고모라 같았으리로다. 이사야서에 또 제일 많이 나오는 사상이 뭐냐면 남은 자예요. 그렇죠? 전부 다가 심판의 대상자 같고 전부 다 망한 것 같지만 사실은 남은 자가 있으면 계속 말을 하죠. 그래서 9절 말씀 특별히 여호와가 돕지 않았으면 너희가 다 망했을 것이다. 근데 도왔기 때문에 남은 자가 있다. 그렇게 말씀을 주고 있고요. 10장 말씀 보니까 너희 소돔의 관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그러니까 지금 남유다 백성들을 거의 소돔과 고모라에 취급을 하는 부분이죠. 이사야가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러니까 이사야가 지금 하나님 말씀을 대언한다는 걸 알 수 있죠. 너희 고모라의 백성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숫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지금 남유다 사람들이 북이스라엘과는 다르게 제사를 안 드린 게 아니에요. 제사를 안 드린 게 아니고 또 희생제사를 안 드린 것도 아니고 거기서 나오는 기름을 안 드린 것도 아니고 또 피를 안 드린 것도 아니에요. 똑같이 희생제사를 드리고 기름을 드리고 피를 드리고 있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예배가 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12절 말씀 보니까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우리가 이 이사야서 1장을 우리 그 박현시 목사님께서 또 목사님께서 어떤 해외 나갔을 때 복음을 전할 때 이 본문을 참 많이 들어요. 많이 들어가지고 그 상태에서 은이 뭐 찌꺼기가 생기고 이렇게 막 그런 말씀하시면서 이 이사야서 본문을 많이 드는데 사실은 잘 보게 되면 그 이유가 뭐냐면 요 나라들의 그렇죠 우시야부터 요 므낫세까지 물론 므낫세 때 이사야가 죽지만 사실은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때 범했던 그들의 어떤 범죄 때문에 남유다를 꾸짖는 그런 내용인 거 사실은요. 사실은 개인의 죄를 꾸짖는다기보다도 한 나라를 대상으로 이사야가 지금 말씀을 선포하고 있음을 알 수 있죠. 13절 말씀 보니까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그렇죠? 원래 예언서의 마지막 내용이 뭐냐면요. 이 성경 그 39권에서 말라기예요. 말라기에서 지적했던 내용이 뭐냐면 그 제사와 제물의 무익함이에요. 너희가 드리는 희생 제물의 똥 안 받는다라고 말라기 선지자가 말하고 있는데 사실은 예언서 이사야서에도 그런 각도의 말씀이 나오죠. 헛된 제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너희가 드리는 그 제사를 그 번제를 가증하게 여긴다는 거예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사실은 모임도 있고 만남도 있고 예배도 있고 집회도 있고 다 있는 거예요. 다 있지만 너희가 드리는 그것을 헛된 제물이다. 그러하니 성애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그러니까 너희가 절기를 지키고 모든 걸 다 하고 있지만 너희 제사 안 받는다. 그런 내용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거짓 예배. 그렇죠? 종교적인 예배에 대해서 계속 지금 이사야가 꾸짖는 것을 볼 수 있죠. 15절 너희가 손을 펼 때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그렇죠? 16절 너희는 피가 가득하다는 이 얘기를 말할 때는 너희가 희생제사를 많이 드린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너희가 많은 죄악 가운데 범죄함 가운데 있다는 표현으로 이런 말을 많이 씁니다. 16절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며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며 행악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너희가 거절하여 배반하면 칼에 삼켜지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18절 말씀에서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그래요. 야, 너희 진짜 죄가 있는지 없는지 나랑 한번 얘기하자. 나와라. 지금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변론하자는 말을 조금 보게 되면 뭐 니바케아 그런 어떤 히브리어를 쓰고 있는데 그 뜻이 뭐냐면 설복시키다는 말의 의미가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자, 변론하자. 내가 너를 설득해서 너희가 내 하나님 나에게 복종하게 할 거니까 아마 하참 대화 한번 해보자. 그렇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자녀와 부모하고 어떤 갈등했을 때 야, 부모가 야 영식아 좀 대화 좀 하자. 그렇게 말할 때가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화하자고 너희가 이런 죄가 있고 너희가 드린 그 거짓 예배에 대해서 멸망할 건데 너희 이거에 대해서는 너희가 이유가 있냐라고 지금 묻는 것입니다. 그렇죠? 21절 말씀부터 보니까 신실한 어떤 성읍이 어째 창기가 되었는고 정의가 거기에 충만하였고 공의가 그 가운데 거하였더니 이제는 살인자뿐이더라. 그렇죠? 원래 그 성읍이 하나님께 칭찬받던 그 성이었고 예루살렘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곳이었는데 지금은 창녀 같고 살인자들의 성이 되었다라고 말씀했고 22절 내 은은 찌꺼기가 되었고 내 포도주에는 물이 섞였도다. 그러니까 순수하지 않고 너희가 이미 더럽혀졌다는 말을 희석됐다는 말을 하고 있는 거죠. 내 고관들을 폐역하여 도둑과 짝하며 다 내면을 사랑하며 예물을 구하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지 아니하며 과부의 송사를 수려하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므로 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전능자가 말씀하시되 슬프다. 내가 장차 내 대적에게 보응하여 내 마음을 편하게 하겠고 내 원수에게 보복하리라. 내가 또 내 손을 내게 돌려 내 찌꺼기를 잿물로 씻듯이 녹여 청결하게 하며 내 혼잣물을 다 제하여 버리고 그렇죠? 내가 내 재판관들을 처음과 같이 내 모사들을 본래와 같이 회복할 것이라. 그리한 후에야 내가 의의 성읍이라 신실한 고원이라 불리리라 하셨나니 시온은 정의와 구속함을 받고 그 돌아온 자들은 공의로 구속함을 받으리라. 심판을 통해서 구원을 받을 것을 말하고 있고요. 28절 그러나 패역한 자와 죄인을 함께 패망하고 여호와를 버린 자도 멸망할 것이라. 너희가 기뻐하던 상수리 나무로 말미암아 너희가 부끄러움을 상수리 나무가 뭐냐면요. 우상 숭배를 대부분 주로 상수리 나무에서 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보통 시골 가면 이렇게 큰 나무 밑에 이렇게 뭐 산당 같은 게 이렇게 있잖아요. 뭐 이렇게 돌을 쌓는다랄지 뭐 이렇게 깃발을 내고 뭐 이렇게 천을 내건달할지 그런 부분 연상하면 되겠습니다. 상수리나무로 말미암아 너희가 부끄럼을 당할 것이요 너희가 택한 동산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할 것이요 것이며 너희는 잎사귀 마른 상수리나무와 같을 것이요 물 없는 동산 같으리니 강한 자는 사모라기 같고 그러니까 나무조각 같고 그런 얘기죠. 그의 행위는 불티 같아서 함께 탈 것이나 끌 사람이 없으리라. 불이 붙을 것인데 그렇죠? 강한 자는 뭐냐면 우상 숭배 우상의 우상. 우상은 나무조각 같겠다 그런 말이고 그 우상 숭배는 그 행위는 불티 같고 그렇죠? 함께 탈 것이나 끌 사람이 없을 것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심판할 것이다. 전체적인 내용이 특별히 26절 말씀 보니까 내가 내 재판관들을 처음과 같이 내 모사들을 본래와 같이 회복할 것이라. 이건 뭐냐면 몇백 년 한 2, 300년 뒤에 있을 에스라와 스룹바벨 그들이 와서 회복할 그 내용들을 또 예언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1장의 내용을 보게 되면 제목을 뭐라고 정할 수 있냐면요. 어떤 남유다. 남유다의 어떤 멸망, 남유다의 어떤 심판. 그렇죠? 이 부분에 대한 예언이죠. 예언. 그 왜 남유다의 멸망을 예언하고 있냐? 크게 보게 되면 우상 숭배예요. 우상 숭배. 또 보니까 형식화된 종교적 예배. 그렇죠? 이미 하나님에 대해서 동물도 동물을 사람이 키우면 동물도 사람을 알아보는데 너희는 지금 나 여호와를 잊어버렸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신명기를 항상 기억하세요. 모세경을 항상 기억하세요. 왜냐하면 너희가 순종하면 복을 받고 순종하지 않으면 저주받는다는 것이 신명기에서 말하고 있는 그 내용이에요. 이 내용을 모든 역사서 모든 왕들이 그걸 기억해야 됐고 모든 선지자가 그 기준으로 사실을 시대를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적 역사관, 신명기적인 입장에서 모든 것들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좀 보시면 내용이 좀 될 것이고 한번 그 왕들이 어땠는지를 잠깐 보겠습니다. 우리 역대하 한번 넘어가서 보겠습니다. 역대하 열왕기상하 역대상하 역대하 26장입니다. 역대상은 사무엘상을 말하고 역대하는 열왕기상 열왕기하를 말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역대하가 역대하 26장을 통해서 우시야 왕이 어땠는지 잠깐 좀 보고 오늘을 좀 내용을 마칠까 합니다. 역대하 26장 1절 말씀 보니까 오늘 본문은 이사야서 1장에 되는 거고요. 역대하 26장 1절 유다왕 눈을 한번 쭉 따라와 보세요. 유다왕 온 백성인 나이가 16세 된 우시야를 세워 그의 아버지의 아마샤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으니 즉 우시야 앞에는 아마샤라는 사람이 왕이었습니다. 그렇죠? 또 우리 우시야는 뭐 아사야 이런 말로 사실 이름이 좀 이렇게 이름이 두 개 이렇게 있었어요. 이렇게.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이 역대 이 열왕기상 하나 역대상 하나 보다 뭐 어떤 게 힘드냐면요. 이름이 힘들어요. 그분이 그분 같고 이 사람이 이 사람 같아 가지고 나중에 포기하게 되는데 좀 내용을 잘 보면서 우시야는 16세의 왕이 되었다. 그렇죠? 쭉 내려가서 사절 말씀 보니까 우시야가 그의 아버지 아마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며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아는 스가랴가 사는 날에 스가랴는 선지자입니다. 그렇죠? 스가랴가 사는 날 동안에 우시야가 또 왕이었던 거죠. 그래서 스가랴를 많이 의지했던 그런 부분들을 말하고 있는 것 같고요. 스가랴가 사는 날에 하나님을 찾았고 그가 여호와를 찾을 동안에는 하나님의 형통하게 하셨더라. 우시야는 비교적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였고 여호와 보시기에 좋았던 왕이에요. 그렇죠? 6절 우시야가 나아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고 가드 성벽과 야분의 성벽과 아스돗 성벽을 헐고 아스돗 땅과 블레셋 사람들 가운데서 성읍들을 건축하며 지금 자기 나라를 침략했던 블레셋 그 주변 국가에 대해서 응징하는 그런 우시야의 모습을 보고 그만큼 나라가 어떤 국력이 강했다. 그 왕 때 그런 얘기고요. 10절 말씀 보니까 또 광야에 망대를 세우고 그래서 어떤 그 국가의 어떤 그 큰 힘을 위해서 망대를 세우고 여러 가지를 좀 보고 그러니까 건축도 많이 했고 어떤 국가의 어떤 부분을 잘 다스려서 10절 망대를 세우고 얻은 결론이 뭡니까? 하반절을 보니까 중간에 보니까 여러 산과 좋은 밭에 농부와 포도원을 다스리는 자들을 두었으니 농사를 좋아하였더라. 누가? 우시아가 농사를 좋아했어요. 그만큼 나라가 먹고 살만했고 풍요로웠고 안전했다. 그렇게 내용을 볼 수가 있는 것이고 11절 말씀 보니까 우시아에게 또 싸우는 군사가 있으니 서기관 여이엘과 병영장 마세야와 직접 조사한 수여들로 왕의 지휘관 하나냐의 휘하에 속하여 때를 지어 나가서 싸우는지라 족장의 총수가 2600명이니 모두 큰 용사여 그의 휘하의 군대가 30만 7500명이라 건장하고 싸움에 능하여 왕을 도와 적을 치는 자이며 지금 나라가 농사를 농사의 역점을 돕고 그 다음에 나라가 어떤 국력이 아니면 군사력이 굉장히 튼튼한 거예요 지금 우시아 때 이랬다가 말씀을 드리는 거죠 16절 같이 한번 1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가 강상하여지매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되 고운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려 한지라 무슨 말이냐면요 강해지니까 우시아가 교만해진 거야 그래서 제사장이 드려야 될 그 제사를 우시아가 시도하는 거야 제사를 지냈다가 저주받은 왕이 누구죠? 사무엘이 늦게 와서 사울이 대신들이잖아요. 그래서 사울이 그때 하나님 그때부터 안 쓰세요. 선지자 제사장 왕이 똑같이 기름부음 받은 자지만 자기 직무를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왕이 왕의 직무를 감당하고 제사장은 제사장의 직무를 감당하고 선자는 선자 직무를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기름부음 받았다고 왕이 임의대로 제사장 직무를 행할 수 있는 게 아니었어요. 물론 선지자 제사장 왕 세계 직분을 갖고 있던 분들도 계세요. 사무엘이랄지 모세랄지. 하지만 여기서 보게 되면 지금 이 우시아가 뭘 하냐면 제사장들을 무시하고 본인이 나가서 분향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17절 말씀 보니까 제사장 아사랴가 여호와 용맹한 제사장 80명을 데리고 그의 뒤를 따라 들어가서 우시아 왕 곁에 서서 그에게 이르되 우시아여 여호와께 분향하는 일은 왕이 할 바가 아니요. 그렇죠? 왕이 할 바가 아니요. 오직 분향하기 위하여 구별함을 받은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이 할 바니 성소에서 나가서서 왕이 범죄하였으니 하나님 여호와께서 영광을 얻지 못하리이다. 우시아가 손으로 향로를 잡고 분향하려 하다가 화를 내니 그가 제사장에게 화를 낼 때 여호와의 전 안 향단 곁 제사장들 앞에서 그의 이마에 나병이 생긴지라 대제사장 아사랴가 모든 제사장이 왕의 이마에 나병이 생겼음을 보고 성전에서 급히 쫓아내고 여호와께서 치심으로 왕도 속히 나가니라 본인이 제사장 대신에 제사를 지내려고 시도하다가 이마에 문둥병이 발병한 것을 볼 수가 있죠 21절 우시아 왕이 죽는 날까지 나병 환자가 되었고 나병 환자가 됨에 여호와의 전에서 끊어져 별궁에 살았으므로 그의 아들 요담이 왕궁을 관리하며 백성들을 다스렸더라 그러다가 어느 날 우시아가 그거로 죽는 거예요 보세요 우시아가 좋았던 왕인데 여호와의 보기에 여호와 보기에 너무 심히 정직했어요 근데 결국에는 교만하여서 제사를 범하게 되어지고 율법을 범한 거예요 율법을 범했다는 얘기는 이 모든 내용들이 모세의 근거에서 진행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가 나병에 발병하였고 죽는 그날까지 왕궁에 있지 못하고 별궁에서 살다가 그의 인생을 마감해요 그래서 나병이 났기 때문에 그의 아들 요담을 세우는 거예요 그 뒤에서 섭정을 하고 있지만 본인은 아주 비참한 모습으로 본인의 인생이 끝이 나는 장면들이 우시아의 왕의 대략적인 내용입니다 이 내용은 열왕기하 15장에도 나와 있어요 말씀드렸죠? 열왕기 상하는 역대하는 열왕기 상하의 요약이다. 그래서 열왕기 상하에 나와 있는 내용이 역대하도 나오는 거예요. 사무엘상은 나오는 내용은 역대상에 나와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그래서 쭉 넘어가면은 27장에 누가 나옵니까? 요담이 나와요. 역대하 27장 보면은 1절 요담이 왕이 오를 때 나이가 25세라. 그죠? 아버지는 16세 왕이 되었고 유시야는 요담은 지금 25세 왕이 된 거죠. 예루살렘에서 16년 동안 다스리나니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루사여 사독의 딸이더라. 요담이 그의 아버지 우시야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으나, 그렇죠? 여호와의 성전에는 들어가지 아니하였고 백성은 여전히 부패하였더라. 그가 여호와의 전 윗문을 건축하고 또 오벨 성벽을 많이 증축하고 4절 중반에 망대를 건축하고 6절 말씀 보니까 요담이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바른 길을 걸었으므로 점점 강하여졌더라. 그렇죠? 쭉 나오면서 이거로 그냥 뭐 16년 동안 왕위를 한 다음에 요담은 아주 27장 내용이 전체 9절이에요. 여기 요담 왕에 쏙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크게 뭐 이렇게 그냥 무사하게 아버지가 했던 그대로 어떤 왕의 역할을 했음을 알 수 있고 9절 말씀 보니까 그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다윗성에 장사되었고 그의 아들 아하스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그래서 지금 12대 왕 아하스가 나오는 장면들을 볼 수 있고 28장 1절 말씀 보니까 아하스가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20세라. 예루살렘에서 16년 동안 다스렸으나 그의 조상 다윗과 같지 아니하였고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여 바알들의 우상을 부어 만들고 본격적으로 우상 숭배하는 왕이 등장하기 시작해요. 이사야 시대. 그러니까 이사야가 이런 걸 보고서 남유다가 망해갈 것을 예언하는 거예요. 그렇죠? 우시아 왕도 정직하였다고 보기 좋았다고 말하지만 그거 하나님 앞에서 방자하였고 그냥 요담은 그냥 그랬고 아하스가 나오는데 아하스는 실제 그 다윗과 같은 모습으로 유다 왕조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나아가지 않고 우상 숭배했음을 볼 수 있죠. 3절 말씀 보니까 또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서 분양하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조선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본받아 그의 자녀들을 불사르고 어디까지 우상 숭배를 낳았냐면 자기 자식들을 불살라서 제사를 드려버렸어요. 우상 숭배하면서. 그렇죠? 보통 유대인들에게 주어진 제사 방법은 뭐냐면 동물의 흠없는 동물을 제사하는 거였어요. 근데 이 우상 숭배는 어디까지 나갔냐? 자녀들을 불살을 제가 믿는 미신 때문에 도운대은 다니를 불살라버리는 거예요. 이런 왕들이 별로 없었죠. 또 산당과 작은 산 위에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항상 나무 아래 제사를 드리는 거죠. 분양하니라. 그러므로 그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아람 왕의 손에 넘기심에 그들이 쳐서 심이 많은 무리를 사로잡아 다메섹으로 갔으며 또 이스라엘의 왕의 손이 넘기심에 그가 쳐서 그게 사력 무슨 말이냐면 지금 이 아하스 왕이 우상 숭배를 하고 이게 크게 달하자 하나님께서는 북이스라엘을 통해서 아하스를 치게 하는 거예요 지금. 그렇죠? 북이스라엘이 남유다를 치게 하기도 하고 아하스를 들어서 치기도 하고 그렇죠. 6절 말씀 보니까 이는 그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렸습니다. 그렇게 하신 이유가 뭐냐면 여호와를 버렸기 때문인 거예요. 르말레의 아들 베가가 유다에서 하루 동안에 용사 12만 명을 죽였으며 베가가 누구냐? 베가가 북이스라엘의 왕이에요. 북이스라엘의 20대 거의 뭐 그렇죠? 한 20대 왕이 아니다. 한 19대 18대 왕이 북이스라엘 왕인데 그 왕이 와서 사실은 남유다를 치는 장 쳐서 12만 명의 군인들이 죽었음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쭉 넘어가서요. 쭉 넘어가서 우리 16절 28장 16절 그때 아하스 왕이 아수르 왕에게 사람을 보내어 도와주기를 지금 북이스라엘이 남유다를 공격하니까 남유다의 왕인 아하스는 지금 아수르에게 지금 이방인들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거야. 그렇죠? 17절 이는 에돔 사람들이 다시 와서 유다를 치고 그의 백성을 잡았으면서 계속 지금 다른 나라에서 사실은 죄는 우상 숭배인데 하나님은 계속 다른 나라를 통해서 그들을 심판케 하시는 거죠. 19절 말씀 보니까 이는 이스라엘 왕 아하스가 유다에서 망령되 행하여 여호와께 크게 범죄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유다를 낮추시기 위함이죠. 그렇죠? 아스루 왕 얘기 나고 22절 말씀 보니까 이 아하스 왕이 곤고할 때 더욱 여호와께 범죄하여. 신기한 얘기예요. 곤고할 때 더 주 앞에 나가야 되는데 여호와께 범죄했어요. 힘들 때 하나님 내가 힘듭니다. 내가 많이 죄졌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나가야 되는데 더 죄를 범하고 있는 장면들을 볼 수 있죠. 24절 아하스가 하나님의 전의 기구들을 모아 하나님의 전의 기구들을 부수고 또 여호와의 전문들을 닫고 예루살렘 구성마다 제단을 쌓고 유다 각 성읍에 산당을 세워 다른 신에게 분향하여 그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였더라. 그렇죠? 계속 하나님으로부터 진노하게끔 이 진노할 때마다 이 말씀을 대언한 사람이 누구냐? 그게 이사야인 거예요. 그렇죠? 이사야가 나가서 계속 틀렸음을 목숨을 걸고 말씀을 전달하는 것이지만 사실은 그 말씀을 안 듣는 거죠. 27절 말씀 보니까 아하스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우며 이스라엘 왕들이 묘실에 들이지 않냐고 예루살렘 성에 장사하였더라. 그의 아들 히스기야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히스기야가 또 이어짐을 알 수 있죠. 그렇죠? 29장 1절 히스기야 왕이 오를 때 나이가 25세라. 뭐 16세, 25세 보통 그렇죠? 예루살렘에서 29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비야요 스가랴의 딸이더라.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실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히스기야가 어떤 왕이었는지를 우리 우시야처럼 요담처럼 보시기에 죄는 지었지만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였다라고 이렇게 역사에서 기록되고 있는 것이죠. 쭉 보니까 3절 첫째 딸의 여호와의 전 문들을 열고 지금 아하스는 예배 제사를 못하게 닫아버렸는데 히스기야는 다시 여는 거예요. 그렇죠? 부모는 그 애비는 주 앞에서 범죄했는데 그 아들은 주 앞에서 보기 심히 좋은 거예요. 참 신기하죠? 3절 첫째 딸의 여호와의 전문들을 열고 수리하고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동쪽 광장에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레위 사람들아 내 말을 들으라. 이제 너희는 성결하고 성결하게 하고 또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성결하게 하여 그 더러운 것을 성소에서 없애라. 우리 조상들의 범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하나님 버리고 얼굴을 돌려 여호와의 성소를 등지고. 그렇죠? 7절 말씀 보니까 또 낭실문을 닫으며 등불을 끄고 성소에서 분향하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유다와 예루살렘에 진노하시고 내버리사 두려움과 놀람과 비웃음거리가 되게 하신 것을 너희가 똑똑히 보는 바라. 지금 히스기야 뭘 보고 있냐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저주를 받고 심판에 이르는 이 이유가 무엇 때문인 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부모가 불신앙하는데 새끼에게 하나님이 은혜 주시는 거예요. 그렇죠? 7절 말씀, 8절 말씀 보니까 9절 말씀 보니까 이로 말미암아 우리 조상들의 칼에 엎드려지며 우리의 자녀와 아내들이 사로 잡혔느니라. 쭉 하면서 그 우리가 더 주 앞에 나갈 것을 쭉 말하는 장면들. 20절 말씀 보니까 히스기야 왕이 일찍 일어나 성읍의 귀인들을 모아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서 숫송아지 7마리와 순양 7마리와 어린 양 7마리와 순염소 7마리를 끌어다가 나라와 성소와 유다를 위하여 속죄물로 삼고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을 명령하여 여호와의 제단에 드리게 하니 이에 숫소를 잡음에 제사장들이 그 피를 받아 제단에 뿌리고 또 순양들을 잡음에 그 피를 제단에 뿌리고 또 어린 양들을 잡음에 그 피를 제단에 뿌리고 다시 주 앞에서 희생제사를 드리는 장면들이 나오죠. 2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제사장들이 잡아 그 피를 속죄제로 삼아 제단에 드려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속죄하니 이는 왕의 명령하여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번제와 속죄제를 드리게 하였습니다. 다시 히스기야가 제사를 예배를 회복했음을 알 수 있고 30절 말씀 29절 말씀 보니까 제사를 드리기를 마침에 왕과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다 엎드려 경배하니라. 히스기야 왕이 귀인들과 더불어 레위 사람을 명령하여 다윗과 선견자 아삽의 시롬 여호와로 찬송하게 하며 그들이 즐거움으로 찬송하고 몸을 굽혀 예배하니라. 아삽의 시로 여호와를 찬송했다는 말이 있죠. 시편을 보게 되면 아삽의 지은 시가 많이 있어요. 그렇죠? 그런 내용을 볼 수 있고요. 34절 말씀 보니까 그런데 제사장이 부족하여 그 모든 번제 짐승들이 가죽을 능히 벗기지 못하는 거로 그의 형제 레위 사람들이 그 일을 마치기까지 돕고 다른 제사장들이 성결하게 하기까지 기다렸으니 이는 레위 사람들이 성결하게 함이 제사장들보다 성심이 있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제사장들이 많이 떠났어요. 이런저런 범죄함으로.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무너지니까 나라가 무너지는 거예요. 의미가 크죠? 그런데 레위인들이 더 제사장들보다 성심을 다해서 그 일을 섬기는 일이, 그러니까 레위인들이 제사장들보다 더 거룩함으로 나가는 일들이 벌어지는 것이죠. 번제 화목제 기름과 각 번제에 속한 전제들이 많더라. 이와 같이 여호와의 전에서 섬기는 일이 순서대로 갖추어지니라. 이 일이 갑자기 되었으나 하나님께서 백성을 위하여 예비하셨으므로 히스기야가 백성과 더불어 기뻐했더라 하면서 30장 1절 하반절에 여호와를 위하여 유월절을 지키는 장면이 나오고요. 그렇죠? 20절 말씀에 20절에 여호와께서 히스기야 기도를 들으셨고 백성을 고쳤죠. 22절 히스기야는 여호와를 섬기는 일에 능숙한 모든 레위 사람들을 위로하였더라. 이와 같이 절기 7일 동안에 무리가 먹으며 화목제를 드리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감사했더라 하고 두 번째 절기를 또 26절에서 예루살렘에 큰 기쁨이 있었으니 이스라엘 왕 다윗의 아들 솔로몬 때부터 이러한 기쁨이 예루살렘에 없었더라. 그때에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일어나서 백성들을 위하여 축복하였으니 그 소리가 하늘에 들리고 그 기도가 여호와의 거룩한 처소 하늘에 이르렀더라 하면서 31절 히스기야가 이제 개혁하기를 시작하는 장면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종교 개혁을 단행하는 장면들이 31장에 히스기야의 종교 개혁 31장의 내용인 것이죠. 20절 말씀 보니까 히스기야가 온 유다에 이같이 행하되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와 진실함으로 행하였으니 그가 행하는 모든 일 곧 하나님의 전에 수종들은 일어나 율법에나 계명에나 그의 하나님을 찾고 한 마음으로 행하여 형통하였더라. 히스기야 시대의 내용이 제일 길어요. 그렇죠? 사실은 그냥 간단간단하게 뭐 아홉 절로 마치는 왕도 있었지만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서 그만큼 보시기에 심이 좋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계속 히스기야에 대해서 말씀을 거르나. 그런데 이 히스기야도 하나님 앞에서 나중에는 교만해져서 또 하나님께서 그의 생명을 또 데려가는 장면들도 사실은 히스기야가 굉장히 많은 부를 얻게 돼요. 이 부를 가지고 자랑하는 거죠. 그렇죠? 다윗이 인구를 세 가지고 본인의 힘을 측정했던 것이 죄가 됐던 것처럼 히스기야 또한 그런 일을 당한 그런 일을 범하게 되어지고 32절 32장 32, 3절을 보게 되면 그렇게 히스기야가 인생이 마감되는 것을 볼 수 있고 곧장 들어서는 왕이 33장 좀 더 므낫세. 므낫세가 어떤 왕입니까? 33장 2절 말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본받아 그의 아버지 히스기야가 헐어 버린 산당을 다시 세우고 바알들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아세라 목상을 만들며 하늘의 모든 일월 성신을 경배하며 섬기며 여호와께서 전에 이르시기를 내가 내 이름을 예루살렘에 영원히 두리라 하신 여호와의 전에 제단을 쌓고 또 여호와의 전 두 마당에 하늘의 일월 성신을 위하여 제단을 쌓고 또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서 그의 아들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며 똑같이 아까 그 아하스가 했던 것처럼 우상 숭배하는 부분들을 끝내 이 므낫세 또한 아들들을 또 죽이게 돼요. 태워서 이렇게. 이런 범죄를 하게 된 장면. 7절 말씀 보니까 또 자기가 만든 아로색의 목상을 하나님의 전에 세웠더라. 옛적에 하나님의 이 성전에 대하여 다윗과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한 이 성전과 예루살렘에 내 이름을 영원히 둘지라. 만일 이 이스라엘 사람이 내가 명령한 일들 곧 모세를 통하여 전한 모든 율법과 윤례를 규례를 지켜 행하면 내가 그들의 발로 다시는 그의 조상들에게 정하여 준 땅에서 옮기지 않게 하리라 하셨으나 사실은 그렇게 행하지 않고 우상 숭배하는 장면에 극도로 치닫는 사람이 누구냐? 므낫세 왕입니다. 10절 말씀 여호와께서 므낫세와 그의 백성에게 이르셨으나 그들이 듣지 않고 그렇죠? 끝내 그들도 하나님께 바벨론으로 므낫세 왕이 잡혀가요. 11절 12절 그가 므낫세 왕이 환난을 당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간구하고 그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 크게 겸손하여 기도하였으므로 하나님의 그의 기도를 받으시며 그의 간구를 들으시사 그가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다시 왕위에 앉게 하심에 므낫세가 그제서야 여호와께 하나님이신 줄을 알았더라 하면서 17절 말씀 33장 같이 읽겠습니다. 백성이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만 제사를 드렸으나 아직도 산당에서 제사를 드렸더라. 그렇게 하면서 므낫세 또한 사라집니다. 어떠세요 느낌이? 전부 다 왕들이 계속 좋다가도 교만해서 범죄하고 그냥 뭐 그렇고 주로 주 앞에서 계속 범죄하는 장면이거나 아니면 교만이란 말이 계속 나와요. 여호와 앞에서 순종하지 않고 교만했던 결국에 교만해졌던 너무 좋은 왕이었지만 주 앞에서 교만해졌던 히스기야랄지 또 너무 하나님께서 큰 축복 받았지만 교만해서 제사를 드리려고 했던 우시야랄지 본격적으로 악했던 아하스 왕이랄지 더 악했던 므낫세 왕이랄지 그들의 회개와 뉘우침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통해서 이런 이유로 유다가 멸망할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 말씀을 대언한 내용이 오늘 이사야서 1장이에요. 그 내용을 왜 말하게 되었냐? 이 왕들의 모습 때문에 이 왕들의 이 모습 때문에 북이스라엘은 이미 망한 것이 확정되었고 그렇죠? 지금 남유다 또한 북이스라엘과 좀 격차할 시간을 두겠지만 똑같이 이 나라가 망할 것임을 말하고 있는 장면이 이사야서 1장의 내용입니다. 유다의 죄악과 심판에 대해서 왜 망했냐? 우상 숭배. 왜 망했냐? 순종치 않으며. 왜 망했냐?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따라가다 어느 순간에 자기 임의대로 일을 행하게 되는 거예요. 뭐 많은 해석을 안 했습니다만은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 인생 속에서도 주님이 허락하시는 은혜가 있을 때 감사해야 돼요. 근데 어느 순간에 마음이 쭉 높아져 갖고 어느 순간에 여호와를 향했던 자세를 할지 주를 향했던 마음들이 헝클어질 때가 종종 있습니다. 이게 구약대 이야기지만 그렇죠? 구약대 이야기지만 우리에게 주시는 그 교훈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왕들이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고요.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인데 이런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은 성경 통해서 계속 성경에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뭘 말씀하고 있냐면 진짜 기름 부음 받은 자로서 참 왕이 와야 된다라고 계속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남유다가 이 정도니까 북이스라엘 어떻게 이런 걸 기록을 하면서 진짜 왕이 와야 될 것을 다윗 왕이 역대상하는 특별히 포로되어서 귀환한 이후에 이스라엘의 회복을 두고 쓴 내용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왕들이 쭉 이랬지만 하나님께서 다윗 왕, 다윗의 씨를 왕으로 세워서 나라를 회복하고 하나님 나라를 이끄실 것을 계속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왕들에 비해서 아주 월등했던 다윗을 칭송하고 또 다윗에게 했던 그 은혜를 다룸으로써 이스라엘 백성들, 남아있던 백성들과 돌아왔던 백성들이 하나 되기를 원하는 마음 가지고 이 역대기를 써나가는 겁니다. 이 말씀들을 통해서 많은 내용을 보지 못했습니다만은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않게 되는 유다 백성들 그리고 헛된 제물을 드렸던 유다 백성들 하나님께서는 역겹고 참을 수 없고 견딜 수 없다고 말씀하셨고 너희가 제물을 드리고 기름을 드리고 피를 드리지만 나는 반갑지 않다. 너희는 지금 마당만 밟고 있다. 너희 기도를 듣지 않겠다. 너희 눈들을 쳐다보지 않겠다. 와라. 나랑 같이 변론하자. 네가 할 말이 있는지 없는지 한번 따져보자. 너희들은 이미 창녀 같은 모습이 되었고 너희들의 성은 하나님 임자는 성이 아니라 살인자들의 성이 되었고 너희는 은이 아니라 너희는 찌꺼기가 되었고 너희는 포도주가 아니라 물을 탄 그런 포도주가 되었고 나는 너희를 보호하겠고 보복하겠고 너희 허물을 씻은 다음에 찌꺼기를 없애겠다. 너희가 포로되어서 가겠지만 가겠다는 말씀하시면서 거기서 하지만 너희가 다시 돌아올 거다. 배반한 자들은 망할 것이고 죽을 것이고 우상 숭배하면 망할 것이고 물 없는 동산처럼 될 것이다. 그리고 불타게 될 것인데 불 끌 사람이 아무도 없다. 이렇게 말씀을 요약하고 있습니다. 첫 시작이면 조금 더 부드럽게 시작할 수 있는데 이사야에서는 죄를 딱 지적하고 죄에 대해서 거론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창세기 1장을 보게 되면 3장을 보게 되면 인간의 죄를 말하고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이 이사야서의 내용들을 통해서 좀 이사야 하나님께서 그 시대를 향한 말씀들이 무엇인지를 계속 무엇에 기록되었고 어떻게 읽을 것인지를 계속 보는 그런 시간들을 갖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오늘도 이 말씀을 묵상하며 결국엔 순종하지 않았던 선택한 백성들의 모습을 보게 하시고 마당만 밟았던 그들의 모습 속에서 혹시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돌아보게 하시며 예언자들의 글과 역사를 통하여서 교훈 삼아 더 주 앞에 순종하는 모습으로 나갈 수 있도록 각자 개개인들에게 은혜를 도하여 주시옵소서. 일례계 모든 교회 교역자들과 대표자들에게 은혜를 주시옵시고 중재자들과 성도들의 하나가 되어서 여호와를 온전히 순종하며 찬양하며 섬길 수 있는 귀한 날이 되게 인담을 대해 주시옵시고 말씀에 이끌려 줄 수 있는 복된 날 되도록 은혜를 도하시며 질병 가운데 있는 주의 백성들 성도들에게 은혜를 도하시사 하나님의 그 큰 계획들을 누리며 어려운 여건과 또 문제를 당하는 자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을 더더욱 찾으며 주 앞에 더더욱 가까이 나갈 수 있는 저희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인도하심이 주의 말씀을 의지하고 말씀 가운데 인도받기 원하는 이곳에 모인 주의 백성과 관련된 교회와 관련된 나라와 대륙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할지어다. 아멘.